네, 오늘 저는 시편 14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만 담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 시편을 기록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동일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큰 위로와 어떤 힘이 되기도 하고, 아,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구나, 또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향해서 성경 전체가 아름답게 요약된 작은 성경이다 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14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아멘. 이 14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 어떠한 이야기 속에 이 다윗이 이러한 시를 고백하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었을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나의 삶을 어떤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 단어를 나발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 어떤 잠언이나 이런 구약 성경에 어리석다라고 표현되는 일반적인 단어가 캐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채택해서 이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그 뉘앙스를 가진 단어냐면 이 단순히 어리석음이 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이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절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이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파탄난 사람들을 이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맥락을 두고 살펴보면 1절의 이야기가 잘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이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가치와 내 삶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존재는 그냥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적었 어떤 소수였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굽어살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1절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경험하기도 했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부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각자의 인생이 그냥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면서 스스로를 좀먹으면서 살아갔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맞춰질 텐데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했다. 자신의 삶만을 방만하게 자신의 삶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자신들의 이웃들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 신약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게 있는 모든 삶과 가치와 그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고 내 욕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현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성경이 명확하게 꼬집는 것은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꼬집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5절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서로를 파괴하고 좀먹으면서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한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다윗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시편 14편 안에서 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비록 작고 약해 보이는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을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 기록한 무법적이고 폭력적이고 거대한 사람들과 대조시키면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소망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된 길과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이 저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 자유를 얻은 자, 기쁨으로 충만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인가? 오늘 시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을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웃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밝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같이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이 앞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계신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에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웃들마저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처럼 비록 가난해 보이고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질문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려는 가난한 자인가? 하나님 어차피 내 인생 도와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실 텐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선교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어떤 선교를 다녀오셨습니까? 혹은 앞으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이 선교를 연습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연습할 수 있는 일상의 선교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3박 4일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국내 해외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우리의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의 가치에서는 우리가 밀려나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얻어야 할 그 이득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가난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하나 지혜로운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로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고 나와 다른 사람, 비록 내가 억울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믿으면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의 가치에서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힘쓰고 내어주기를 힘쓰고 양보하기를 힘쓰면서 정말로 우리의 선교가 오늘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 가운데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